지난 한 주간 두 가지 소식이 우리 모두를 마음 무겁게 했습니다. 폭우 피해와 관련된 소식과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젊은 교사의 죽음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오송 지하 차도 참사의 수사를 위해 경찰이 130명으로 구성된 수사단을 구성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통경찰 두 사람만 미리 파견해서 제때에 터널 양쪽을 통제만 했으면 생기지도 않았을 일을 이렇게 엄청난 사건으로 만들어 놓고 수사하겠다고 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부의 무능이나 무책임도 한심하지만 마치 때를 만난 것처럼 비난하기에 일색인 정치권의 모습도 참 품격 없고 저렴해 보인다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신들은 이 사실을 보면서 동아시아에 본격적인 기후위기가 시작되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이번 산사태로 큰 피해를 보았던 경북 예천의 지경리 마을은 귀농 귀촌한 분들이 많이 가셔서 터잡고 살 만큼 안전하고 풍요로운 오래된 마을이었습니다. 수백 년 역사를 가진 이 아름다운 마을의 80여 가구 가운데 35 가구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결코 일상적이지 않았던 기후위기에 의한 갑작스러운 재난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이 더 걱정되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소식 뒤에 일선 교사들이 부모들의 지나친 교권 침해 때문에 강남구와 서초구 근무를 기피한다는 뉴스가 잇따랐습니다. 사실이면 참으로 부끄럽고 죄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의 많은 교사들이 분노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교육 현장의 아픔을 함께 느끼게 되고 모두가 깊이 반성해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냉정과 침착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고통을 분담하고 우리 사회의 치유 회복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겸허히 하나님께 물으며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고통당한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위기는 홍수나 폭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3년간의 팬데믹은 많은 사람들 인생 자체를 바꾸어 놓았고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폐업하기도 했습니다. WHO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1,5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각국에서 보고된 통계로는 사망자가 600만 명 정도인데 인구 대국인 인도와 중국 등의 보고를 믿을 수가 없고 아예 통계 보고가 없는 나라도 많은 편이어서 1,500만 명은 좋게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매우 끔찍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대 담론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충분히 잘 대비하고 안전을 고려하며 조심스럽게 살아가는데도 예상 못했던 사건, 사고를 당하거나 느닷없는 공격을 받으면서 심각하게 삶의 축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격당하고 위험한 일을 만나고 시련이 거듭된다 하여 모두 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즐겼던 책 가운데 스캇 솔저의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모든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들, 세상을 좋게 변화시킨 사람, 우리가 닮고 싶어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결코 우연히 존재하거나 저절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역설합니다. 저자는 아름다운 사람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도 확인해 줍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잃었고 아내의 배신과 주변의 도덕적 의심을 당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었고 야곱은 다리를 들어야 했고 사라는 불임의 고통을 당해야 했고 다윗은 아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라합과 고멜은 성매매 여성의 경력을 가졌고 엘리야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위기의 가정을 거치면서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빚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로 표현 못할 위기와 고통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그들 모두가 붙들었던 말씀은 생각보다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고 하시는 단순 메시지였습니다. 이 한 말씀을 붙잡고 그들 모두가 시련과 공포를 넘고 허무와 회의의 깊은 강을 건너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위험한 시대를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싫어하거나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본문 이사야 41장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유다 왕국이 드디어 몰락했습니다. 왕족들을 비롯한 많은 귀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포로가 된 그들을 너무나 가슴 아프고 견디기 힘들게 만든 것은 신앙적 갈등과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계시고 특히 성전을 거처 삼고 거기에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이방인들에게 점령되었고 성전은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두려움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나라도 망했고 버리셨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 모진 수모와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시고 버리신 것이 매우 분명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주변의 이방인들마저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에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조롱당했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분명 범죄했고 그 범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 17절 말씀에는 나라가 망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긴 유다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합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망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 이곳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나의 종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친절히 불러주십니다. 이런 명칭들은 가장 친근하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에게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는 나의 벗과 같은 존재이다라고 불러주신 적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만들고 신앙이 뜨겁고 기도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영광을 부러워할 때가 아닙니다. 망했고 포로되었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소망에 끊어진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는 나의 벗이다라고 불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서는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절대로 너희를 싫어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자기의 진심을 내어 보이시며 이스라엘에게 호소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나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절망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기도 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버림당하기도 하고 다윗이 아들에게 당했던 것처럼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잊혀진 존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시는가라는 두려운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을 때에도 우리를 싫어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버리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시지도 잊어버리시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그는 내 곁에 영원히 머물러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저주해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나를 품어주십니다. 단지 사랑과 이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치 못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2007년 1월에 바이올린 신동으로 불리는 한 연주자가 350만 달러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들고 워싱턴 DC의 지하철역에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인데 조슈아 벨입니다. 당시 이분은 1분당 1,000달러를 받고 연주를 할 때였습니다. 최고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흐름한 옷차림에 야구 모자를 쓰고 43분 동안 지하철역에서 연주하는 동안에 1,097명이 그 앞을 지나갔는데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은 7사람뿐이었습니다. 지나간 사람들이 던져준 동전이 32달러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를 알아보았더라면 이 시대 최고의 연주를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귀 기울여 그의 말씀을 경청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실체가 내 앞에 있음에도 그 사랑을 보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내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다라고 스스로 불행을 단정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이 아침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싫어하지도 버리지도 않았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있으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나는 결코 너를 싫어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리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에게 새 삶의 지평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사람들은 당시의 우주관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주관과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은 매우 명백했습니다. 평평한 땅이 있고 그 위에 3층으로 된 하늘이 있고 멀리 나가면 땅끝이 나오는 거기에 거대한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떨어지면 음부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땅끝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위험한 최악의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그러지 당시에 사람들은 자신이 매우 위험한 처지에 있을 때 내가 땅끝에 서 있다는 말로 그 처지를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땅끝이라는 말이 모두 46번이나 사용되는데 구약에 40번, 신약에 6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위험한 자리, 땅끝도 하나님이 임재 계신 곳이요, 그 땅끝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곳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시편 46편 9절 말씀에서는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욥기 18장 24절 말씀은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신다고 합니다. 이사야 52장 10절 말씀에서는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 땅끝이 위험하고 우리 존재 자체를 삼킬 수 있는 위기의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위험한 위기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거기에 서 있는 나를 주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우주 탐사 선인 보이저 1호가 지구로부터 64억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지구를 가리켜 창백하고 푸른 점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우주 전체에 비하면 지구는 너무나 왜소한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종이 한 장의 두께로 환산했을 때 지구가 속한 은하계의 지름이 종이 500km의 두께이며 이 은하계는 또 우주 전체에 비할 때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한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얼마나 크시며 얼마나 무한하시며 얼마나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겠습니까? 그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에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토록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땅끝의 위험한 자리에서 붙들어주신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10절에서 이렇게 담대히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함정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좌절의 심년에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삶에 주어진 상황들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섭리가 있는 사건임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23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하셨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그 자리가 몰락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그 넘어진 자리에서 배우고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권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고백합니다. 결코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이 꺼질 듯 한숨 쉴 이유도 없고 세상이 무너진 듯 실망한 일도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종류의 시험을 당하겠지만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길 힘과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 같은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되겠지만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든지 그 물리를 걷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간절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최악의 위기인 삶의 상황에서도 그 땅끝에서도 내가 너를 붙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위기의 자리에서, 위험한 땅끝에서도 내가 너를 붙들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위기를 이기는 능력의 실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고 구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땅끝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붙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또 다른 약속을 제시하시는데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정복자들은 그를 너무나 잔혹하고 참담하게 대우했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그의 눈앞에서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로 난 내 두 눈을 뽑고 노사슬로 묶어서 짐승처럼 끌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바벨론은 천하무적이었고 이스라엘은 지옥과 분노에 떨었고 슬피 울었습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다윗 왕국의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고 내 나라가 자랑스러웠던 국민들은 부끄러움에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약속하십니다. 그들에게 패배와 고통과 수치를 남겼던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역사 무대에서 흔적도 없이 허무하게 소멸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일은 역사에서 이루어집니다. BC 536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끄는 군대가 강력한 제국 바벨론을 격퇴하고 중동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했습니다. 이때 사라진 바벨론을 역사에서 다시는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이 역사는 세계사의 대변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사야 41장 2절 말씀 보시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의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이어지는 41장 4절 말씀에서는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나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45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열국을 정복하게 하시고 모든 나라들이 고레스 앞에 성문을 열고 환영하게 하시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들을 포로 삼았던 바벨론을 다시 볼 수 없도록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오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스라엘은 버러지 같고 예쁜 역에서는 지렁이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약한 자 중에 약한 자여, 천한 자 중에 천한 자가 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땅, 자기 나라도 지키지 못했고 자유와 권리도 모두 상실한 절대 무능의 존재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해방과 새 희망을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속자는 불행을 당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실패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의 잃은 재산을 찾아주고 원수를 갚아주고 대가 끊어진 경우에 양자 제도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사람을 가리켜 부르는 호칭입니다. 한 가정의 구원자, 재건자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룻의 남편이 되었던 보아스가 룻의 가정에서는 구속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포로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구속자가 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세계 역사의 모든 정황이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스스로 나태하고 범죄의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주변에 의해 몰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속하시고 해방하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외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구속자가 되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물론 삶의 과정 속에 우여곡절도 있겠고 지난한 과정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좀 더 편안한 포로 생활을 하도록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포로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어서 궁극적 승리를 얻게 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위대한 신앙과 초인적인 삶을 존경하게 되는데 그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모두가 다 한때 은둔자가 되었거나 때로는 피난처를 찾아 방황해야 했거나 망명을 떠나거나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고 재판에 넘겨지고 사형선고를 받고 성경이 이런 분들의 손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한 삶을 허락하진 않으셨으나 그들을 인류 사회의 스승이 되게 하시고 인류의 큰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이끄십니다. 한순간의 평안함이 아니라 궁극적인 자유와 승리를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설가 박원서 선생의 자전적인 이야기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읽으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던 저자의 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어머니로서의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절망감을 적나라하고 처절하게 묘사한 글입니다. 아들을 잃은 참척의 슬픔 중에 그는 하나님께 항의하듯 부르짖습니다. 왜 내 아들을 데리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다고 해서 무능한 나를 데리고 장난치시는 겁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한 말씀만 해보십시오. 그렇게 그는 절규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시련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뜻으로 이 시험을 내게 주십니까? 한 말씀만 해보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싫어하거나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지금 너를 붙잡고 있다. 내 곁에 내가 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결코 싫어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실은 없는 삶을 살지 않게는 하셨지만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쫓기고 매맞고 감옥 갇히고 처형장 기술로 사라진 사람들까지도 인류의 스승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의 주인들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